지키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햄버거 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유명한 햄버거 집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햄버거를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아내가 버거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미국에 오기 전이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저에게 치명적인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면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버거킹을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버거킹이 4,500원이었고 그 당시에 맥도날드가 3,500원이었습니다. 저는 맥도날드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맥도날드 버거를 사갖고 왔어요. 아내를 줬습니다. 네, 그날 제가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버거에 대한 맛을 잘 몰랐는데 아내는 그게 정확하게 맛이 두 배로 돼서 네,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아마 10년 더 제가 지금 20년째 당하고 있는 스토리이긴 한데 10년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큰 죄를 지었던 버거에 대한 사연인데 미국에 왔더니 저는 맥도날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부에 가니까 파이브 가이즈가 굉장히 유명한 버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중부에 갔고 그 다음에 서부에 여행을 갔더니 서부에는 인앤아웃 버거가 유명하더라고요. 중부에 갔더니 네, 거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텍사스 달라스에서는 와더버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거는 입맛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제는 인앤아웃 버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왜 인앤아웃 버거가 이름이 왜 인앤아웃인지 알고 계세요? 네. 아마 이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인앤아웃에서 썼다는 것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으리라 라는 데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앤아웃 버거의 특징은 종이 제품에는 성경 구절이 써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때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잠언 3장 5절 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아마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는 인앤아웃과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복을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또 배우고 살아가는 장소이고요. 또 흩어져서 나가서 아웃되어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면에서 인앤아웃이 맞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에는 더욱더 인앤아웃 교회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앤아웃 역할을 잘 감당할 겁니다. 들어오는 자들을 또 잘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동시에 또 잘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훈련하고 돕고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네.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모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Together Focus Church도 돼야 되고 또 하나는 Scatter Focus Church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 처치도 돼야 되고 아웃 처치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교회에 큰 바퀴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교회가 성장해가는데 이 큰 아이러니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때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 핍박이 있고 나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고 나니까 교회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엇을 권면하셨냐면 뭐라고 써있죠?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너희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온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유명한 거를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은 계속 모여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이상 모여 있지 말고 말씀한 그대로 밖으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면 터지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교회는 모여서 존재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고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안에서 있는 인처치가 되어야 되고 밖으로 나가는 아웃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 보네포어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온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홀로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온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의 원수들 가운데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치 않고 또 벗들 사이에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장미와 백합꽃 가운데 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또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할 뿐입니다. 어렵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이유는 원수들과 함께 있으려고 한 것이고 또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는 경건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원수들 사이에 보내려고 저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가 그대들처럼 행했다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모여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은 먼 사람들에게, 먼 나라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전세계에 터져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직 이렇게 아웃처치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모여있는 학생들이고 모여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배워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더 커서 한 명의 성인이 되고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에게 주로 고백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언젠가 이런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민들레 호시처럼 그들에 가가지고 떠다니면서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있을 때 매 순간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성장해서 이렇게 내보내기 전에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선생님들의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선생님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잘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지한 무릎을 언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언제나 때가 됩니다. 이미 근데 그거를 나는 난 정리가 끝났다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학생들이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면 될 겁니다. 이게 아웃처치예요. 나가서 만나는 자들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나를 똑바로 쳐다봐 너무 감사한데 늘 저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은별이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넓어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운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미워하는 친구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돈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수에게 돈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진리가 오는 자유함 있고 또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만 같이 있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든 친구들에게도 뭐 근데 제가 무조건 하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주시면 기도하는 순간에 오늘은 한마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다가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에 모여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 가운데 지금은 안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또 선생님들의 도움 아래 이렇게 커가고 있지만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밖으로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또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친하지 않고 또 마음속에 좀 거리낌 있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늦었군요. 하죠. 네, 그래도.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네. 흩어진 교회의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진리를 증거하고 해서 어떨 때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흩어진 교회가 생성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그 사건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까? 지금 여기는 스데반이 죽고 난 뒤의 사건이죠. 왜 사울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까? 스데반은 왜 고소를 당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게 더 없겠네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라 라는 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두 개가 다 들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곳과 또 하나는 율법을 거스려 말하겠다.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는 율법을 거스렸다라는 이게 고소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대한 모독, 율법에 대한 무용성을 주장했다고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은요? 거룩한 경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있다라고 우리가 지지난 건데 엄청나게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하나라도 만약에 거슬려서 문제가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문제라면 스데반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증명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자기는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전체를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긴 하지만 그 통화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었고 그분이 성전을 그분 자체가 성전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이뤄내겠느냐라고 하는 그 비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예수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3일 만에 살아난 그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에 대한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형의 성전을 대신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어놨던 그러한 성전, 피지컬 성전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성전을 대신하는 자기 자신, 인격 성전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그 자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더 완전하시고 더 크신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지. 거기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주고 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어디에 가야 돼? 여기 와야 되는 건가요? 여기도 오면 좋지요. 네, 당연히 와야 되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오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다른 또 하나님을 그 안에서 또 만나기 위해 여러분 같이 온 겁니다. 여기 안 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펠로우십 때문에 그런 거죠. 펠로우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된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의 믿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다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게 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고 그게 이제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완전한 제사, 희생제는 그 자체로. 그래서 희생제사 또한 완전하게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7장을 같이 나누진 않았네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전체 7장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더 크신 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 고소와 비난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해석했던 방법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첫 번째로는 거기 보면 7장에는 크게 네 가지로 쭉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를 기록해놨고요. 7장 2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요셉과 애굽에 추방되었던 그 시대를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20절과 44절에서는 모세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민족의 시대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45절과 50절에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 군주국의 설립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거기다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이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빼먹은 건 뭐냐면 이 역사가 누구를 지향하고 나가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위대한 것은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역사 전체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나는 그를 만났고 나를 지금 고소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리더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특정한 어느 시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기를 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곳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셨고 요셉이 같이 갔던 애굽에도 거기 하나님 같이 계셨고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과 그 이후의 시대 가운데서도 거기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곳에 다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한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한 스데반은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7장 51절과 53절의 말씀을 보신다면 사도행전 7장 51절과 53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그들이 성령과 메시아와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호소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즉 이들은 조상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더욱더 악한 자들 죽임으로 해서 더 자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언자들을 죽은 가운데 넘겨줬던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또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의 중재를 통해 율법을 받은 특별한 정말 권한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정말 무슨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하여서 성전과 율법이 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의미가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스데반이 그 증거를 통하여 시발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의 진리를 막기 위해 그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를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는 분명히 그의 증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 돌멩이로 스데반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옷까지를 지켜있던 발음이 꼬이는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울이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핍박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그가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바울이 된 것을 저희가 이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네. 씨앗이 어떻게 뿌려져서 어떻게 쌀이 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스데반의 한 생명을 취하면서 그 씨앗을 사울에게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후에 작전했던 이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6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 자유민들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스데반이 처음에 이 분쟁이 있었던 거는 유대인들과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자유민들이라고 했던 6장 9절 읽어보시면 자유민들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로마에서 정복했다가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길리기아나 아시아 지역 또 구레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실질적으로 스데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들들들 볶아가지고 반대로 거짓 증거를 세워갖고 스데반을 돌로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유대인들이 먼저 스데반을 시비 건 게 아니라 고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자유인이라고 했던 온 사방에 퍼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손을 잡았다.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 결과로 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유대에 모여 있었던 온갖 자유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아마 밖으로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사건이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지켜만했던 사도들 빼고 나면 그들을 빼고 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 흩으셔서 아웃처치를 만드셔서 스케더링 흩어치를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설립하도록 했던 역사가 이 순교자 한 명의 시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교회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누군가가 흩어진 시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은 스데반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선포만이 이 흩어지는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만.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네,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또 빌립이 그 중에 한 명,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그리스도를 전파한.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흩어진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미 주셨지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그 역사가 이제 성취되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핍박을 통하여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라고 하면 이거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 사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증거됐다고 한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민폐를 정말 해악을 정말 많이 끼쳤잖아요. 근데 그중에 지금 하나 문제되는 건 위안부 문제도 남아있는데 위안부 문제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아직도 그 해결도 안 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일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줄게. 우리 하나의 그냥 정말 큰 범위에서 동포처럼 살아가자. 너희가 백제에서 나온 거 우리가 인정하고 할 테니까 그 사람도 인정 안 하지만 백제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1500년을 거슬려서 용서해줄게. 그런 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 일이 빌립을 통해서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과 역사를 보면 천년을 거슬러서 로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위에 열 나라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밑에 두 나라 남유다, 베냐민이라고 이 유다지파 거기만 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으니까. 그러고 시간이 흘러가고 중간에 뭐 문제가 터졌죠.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플랜팅 피플 한 거죠. 사람들을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식민 정책을 쓰면서 혼합 종교를 만들고 혼합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과 이 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가 완전히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 밑에는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재밌죠. 그 다음에 586년도가 돼가지고 남유다를 하나님 치셔가지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난 뒤에 7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에 536년도가 됐을 때 다시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던 거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는 아직도 혼합되진 않았다. 가서 우리는 종결자 지켰고 여기 와서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4세기쯤 돼가지고 그리스산이라는 곳에 자기들 독자적으로 성전이 예루살렘이 따로 떨어져서 그리고 난 뒤에 모세오경만 자기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혀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적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화해의 무드가 발생했던 겁니다. 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저희가 이게 세 번째 걸 먼저 했지만 그러므로 해서 그 가운데 화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화합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 첫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살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고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유대인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배제하고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증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2000년을 떠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2000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을 떨어진 갭을 메꿀 수 있느냐? 이게 남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사건이 여러분하고 만약에 아무 사건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하나의 객관적인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에치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객관적인 하나의 이벤트예요. 히스토리에 있었던 일. 근데 그게 만약에 계시일 때처럼 우리가 그것을 역사가의 눈으로 다시 얘기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입장에서 다시 해석한다면 그것은 2000년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진리로 다가와서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단지 이벤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는 이벤트일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계시록으로서 다시 인터프리테이션이 된다면 좀 해석이 된다면 그것이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유주의라고 막 크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사건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바라보는 내 삶의 태도,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나는 그게 하나의 나는 그냥 아, 지식이야 라고 멈추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여러분과 하등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에 들어간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가 죽은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 자체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써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주지 말고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매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것을 그로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베빌론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누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손수 역사의 근원부터 차근차근 리서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생명의 주 되신 분을 확인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이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이게 세계적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생동감 넘치는 이 사실 가운데 하나가 네, 기독교의 역사예요. 세계사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한 인물.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똑같은 누가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데오글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글로 가까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뭐 행하고 가르치는 것부터. 그래서 기독교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이정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었고 장사된 분이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그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언제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로 돌아가시면 네 단계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을 대하는 네 단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그리고 그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지하게 접근해 가고 있었다는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언한 무엇인가가 있고 그 예언이 일어났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인꿀된 자들로부터 누가는 자료를 모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자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자료가 뭐가 있지? 존재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보고서가 있죠. 근데 그 전에도 이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또 있었어요. 알려진 것만 해도 이 자료 외에도 마가가 있었고 큐복음이라는 보고서도 있었고 도마복음서도 있고 베드로가 쓴 보고서도 있고 네, 바울이라고 쓴 사람이 네, 바울 복음이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다큐멘터리 있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공의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은 이 네 개만 복음서로 마태 누가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저희에게 있어요. 마치 저희는 누가처럼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가를 다시 진지하게 연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원부터 다시 돌아가는 게 세 번째 자세예요. 근원부터 돌아가서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만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나의 삶으로, 삶에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으로 절절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의 제자된 삶으로서, 제자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마다 이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있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간다면 그곳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오늘 8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아멘. 예, 누가복음 4장 16절과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를 기록하기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딱 펴놓고 읽을 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동일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그게 일어났다는 것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원수지간을 살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됐던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일을 분명히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지금은 우리가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흩어졌다고 해서 뭐 진짜 멀리 떠날 것도 있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가정에 가도 좋고 여러분 일하는 터전에 일하는 그 직장에 가서도 좋고 공부하는 장소에 가서도 좋고 어떤 곳이든지 가면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스스로 점검하지 않았구나. 결론의 메시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저희 각각이 흩어진 교회들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전히 그곳에서 일어난다면 그곳은 흩어진 곳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교회임을 그리고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축복된 장소임을 그리고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제가 넘치는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 성령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 구하고 싶어하는 한 명 한 명 보석 같은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는 이유와 목적을 저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건물 교회에 저희들이 마음이 닫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건물 교회 안에 저희들만 닫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격 성전이 되어서 그 교회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고 인격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인격 성전이 완성이 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며 그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서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저희의 사명이 있고 이곳에 저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칼리지 이 지역에 저희가 지금 모여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잠깐 모여서 이곳에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또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는 그곳에서 어느 장소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처소가 되든지 일하는 곳이 되든지 가르치는 곳이 되든지 아이를 양육하는 곳이 되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장소가 되어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흩어지는 고해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부르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여있어서 우리가 어떤 핍박도 없고 고난과 환난이 없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뿌리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간에 큰 생명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흩어지라고 하는 그곳 씨뿌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씨뿌리는 자들로 저희들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격 성전으로서 걸어가는 성전으로서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그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210장 시온송과 같은